여호수아 6장, 7장, 8장 말씀에서 초기의 가나안 땅 정복 역사가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또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으나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인근에 있는 베델이든지 또는 세겜 땅까지 다 정복해서 그리심산과의 발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도 선포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신앙 갱신도 새롭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한 도시 한 도시를 점령해 나간다는 소문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면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9장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상반된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자기들끼리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진격해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연합해서 대항하자라고 하는 가나안 땅 여러 부족들의 동맹이 결성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맞서려 하는 군사적 저항이 생겼다는 점이고 또한 가지는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항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족속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상 만사 어디에나 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평을 청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결실되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섯 개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합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 우리가 흔히 일곱 부족이다, 일곱 족속이다 그런데 그 일곱 족속의 명단에서 1절 말씀에는 기르가서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기르가서 족속이 군사 동맹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이 기르가서 족속이 워낙에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합류하고 하지 않고가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르가서 족속은 이 군사 동맹에서 구태여 함께하거나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무방한 일이어서 아마도 그 기르가서 족속은 이 군사 동맹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군사력을 보태거나 세력을 더하거나 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지 못했던 미미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결사적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자기들이 맞서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후에 결과적으로 우리 동맹이 다 와해되게 되고 아무런 저항력을 갖지 못한 채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 점령당하는 비극적인 결말들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3절 이하 말씀에서는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사신을 보내서 그들이 와서 우리와 화친을 청합니다 하고 스스로 항복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청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라고 하면 화친을 청해도 잘 믿지 않을 것 같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먼 나라에 사는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 찾아왔다라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포도주 부대도 꿰맨 것을 가지고 오고 신발도 헤어진 것을 가지고 오고 식량도 곰팡이 난 것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먼 길에서 오는 사이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화친을 청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먼 곳에서까지 이렇게 화친을 청하고 찾아온 사람들 구태여 거절하거나 물리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약 8km만 가면 나오는 아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인근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거비라와 보헤롯과 기랴자림 이런 도시들이 함께 주변에 옹기종기 그렇게 모여있는 촌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장 맹주 노릇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곳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한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그 조약을 지켜야 된다는 신실한 생각으로 끝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게 되고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게 된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그들이 함께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화친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약의 내용이란 그들은 항복하고 스스로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조공을 바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생명을 보존받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로서는 이들이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외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상호 혜택을 입는 그런 조약을 맺고 그 조약에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해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기만당한 일이 생각났으나 그러나 기만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들을 버리거나 조약을 파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속이지 않고 왔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투항해오는 이 부족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 온 집을 다 살렸던 것처럼 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투항하고 왔더라면 가까운 곳에 사는 부족이랄지라도 내치지 않고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또 과도한 불신감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엉뚱한 거짓말을 하게 돼 그것 때문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정직하게 이러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공포심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원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더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런 일에 심각한 지나친 공포심과 두려움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런 거짓을 행하게 되고 이것이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동맹관계에서의 동등한 입장이 되지 못하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 부족들 가운데 한 사람 다치지 못하도록 명령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들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운명을 완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끝에 가서야 신뢰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의중을 자기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의중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의 의향에 우리를 다 맡길 터이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당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과정 중에 이 기본 지역의 모든 마을들은 불사르지도 않고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고 다 살리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 이 일이 기본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굴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에는 이것 때문에 그 민족이 앞으로도 크게 복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보시면 그들이 하게 됐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막을 살피고 돌보고 거기에 필요한 물을 길어오고 필요한 장작을 패오고 하는 이런 성막 봉사의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수종들게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에 따르면 후에 이들이 살았던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셨던 성소를 특별히 어디 건립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에 그동안 이 성소 돌보는 일을 잘 감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소를 옮겨서 거기에 성막을 치고 언약궤를 보관하는 일을 다윗 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시절에 역사가 많이 지난 다음이지만 느헤미야 시절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을 수축하는 공사를 52일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부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제안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냉정히 거절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기본 사람들만큼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일에도 기본 사람들이 마음과 힘을 보태서 그 일을 돕게 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고 후에는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 다 편입되어서 성민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되는 영광과 혜택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약간의 자기들의 공포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도 되기는 했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분간 노예가 되는 어려움을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선민이 되게 하시는 그들 가운데 포함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기브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기를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에도 그런 세상의 선택지를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안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 날개 아래 그 아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